우리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여러 성경을 또 좋아하지만 베드로 전서도 참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제가 은혜교회에 처음 부임해서 새벽 예배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2년 전에 벌써 그 말씀을 나누었네요. 다시 수요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예, 답을 저는 다 가르쳐드리고 시작하네요. 예,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 다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 그를 사도 베드로라고 우리는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지은 그런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어디에서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까요? 로마에서, 많은 분들이 로마에서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순교한 장소가 로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의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바벨론의 교회는 로마의 교회였지 않을까. 그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교회라고 할 때 그때 이 바벨론은 로마일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1장 1절과 2절에 자세하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의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일까? 아마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여기에 나오는 흩어졌다라는 표현. 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스포라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죠? 디아스포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예. 유대인들이 가르쳐서 일단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런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의 이 배경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 할 때 우리가 또 한 인물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네로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도 다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는 아주 괴팍한 악한 그러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그러한 인물로도 이제 유명한데요. 그런데 네로의 박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처음으로 겪는 그러한 박해라는 것입니다. 로마 차원에 그 전에 유대인들이나 기타 여러 지역적으로 박해가 있긴 했었지만 로마 황제가 직접 명령하여 아주 전국적인 박해가 되어진 것, 특히 로마의 큰 박해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처음 박해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주님을 믿으면 복 받겠지, 주님을 믿으면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야, 나는 주님을 믿는 것이 참 좋아, 감사해, 나는 믿음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것 너무 좋아, 이러한 수준이었었는데요. 갑자기 박해란 것도 공식적인 박해. 그 박해가 뭐 그냥 벌금 얼마 내는 차원의 박해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박해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때는 이 박해가 굉장히 크게 그들 마음 가운데 와닿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큰 은혜가 넘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큰 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거 뭐 정부에서 박해를 합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들이 초기 크리스찬들이 이 박해, 처음으로 겪는 이 박해에 의해서 받는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박해 시기에 과연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큰 고초를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도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내용이 화두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박해를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 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편지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은, 쓰여진 목적은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을 본으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난과 죽음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고난을 당하신 주님, 그렇지만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 나아갈 때 우리는 또 한 번 지금 어려움과 지금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베드로가 그 당시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난을 겪어 나가는 것,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고 세상적으로는 참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의 고난이 영적인 기쁨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소망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 대신 예수님,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분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성도는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사랑과 거룩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박해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삶은 대충 살아도 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도 오히려 더 혹독하게 더 주님을 믿으시오. 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오. 아,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박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더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더 똑바르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 이러한 권면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조그마한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도 주님을 떠나기 일쑤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권면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해해 줍니다. 아, 바쁘시니까요? 예, 이해해 드립니다. 예, 삶이 힘드시다고요? 예, 이해해 드립니다. 아,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더 새벽 예배 나오세요.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새벽 예배 하세요. 철학기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식기도 하세요. 더 열심히 사랑하세요. 더 열심히 섬기세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그 베드로의 권면을 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나는 저것 때문에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박해 때에도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라는, 박해 때에도 더 열심히 주님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권면을 듣는다라면 우리가 정신을 또 한번 차려야 되지 않을까? 또 한번 나의 상황을 통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환경을 통하여 핑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그 내용을 우리 마음가운데 받아들이고 제가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이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30번에 걸쳐서 동사가 한 90번 정도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다섯 장의 이 짧은 그러한 베드로 전서에 30번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하라! 이렇게 하라! 힘들고 어렵지만, 바퀴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아주 강렬한 그리고 긴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또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또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우시고, 주님,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저 박해 때에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러한 성도들을 본받아 그때에 비하면, 네로 시대의 박해에 비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다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더 심각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란이 바로 그 황제의 환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도,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는데요. 환란과 핍박 가운데 성도는 신앙을 지켰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피를 흘려서까지라도, 땀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유산을 후배들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때 비하면 지금 21세기에 이 미국에서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좋은 의자에 앉아 안락한 그러한 빌딩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편지를 통하여 아주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신앙에 있어서 핑계거리는 없습니다. 더 열심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더 열심히, 아골골짝 빈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여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적어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십자가를 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적어도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전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사탄이 전법을 바꿨습니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그 혹독한 박계를 통하여 성도들을 힘들게 했다라면 지금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물결을 통해서, 물질 만능의 물결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흔드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에 먹이가 되어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길 수 있는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그 베드로의 마음과 또 1세기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가며 이 구절을 읽게 될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실 때마다 그 안에서 또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